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은 563페이지입니다. 단상에 불 좀 조금 더 비춰주실랍니까?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론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이 땅과 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이 배우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잠깐만요. 선풍기 바람이 너무 저한테 안 좋네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어떤 말을 한번 해가지고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태어났던 제 환경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뭐 사는 동네도 그런 동네였고 저희 집안도 넉넉지 못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늘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이제 직불이 캐기 시작하고 열매 따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몇 살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이제 끼니를 겨울이 되면 거의 끼니를 한 끼를 먹고 때워요. 이제 늘 이제 배고프게 살다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먹는 것밖에 안 보여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선반 위에 가마니보다는 조금 적은 어떤 섬으로 됐는데 그 안에 이 벼가 나락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반가마니 정도 될 정도로 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형님한테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 일찍 돌아가 없어가지고 안 계셨어. 아니 이렇게 굶지 말고 저 나락 갖다 찧어서 밥에 묵지 저걸 놔두고 왜 이렇게 고생하냐고 그 이야기 한마디 했다 한데 어디 맞았거든요. 갑자기 큰 손이 이제 머리를 탁 치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그건 시나락이다. 시나락이 뭔지 압니까? 아이고 촌사람은 촌사람이네요. 그 저는 시나락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의 자식아 시나락도 모르냐. 우리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봄이 되니까 그걸 예, 물을 이렇게 큰 이 그래 담아 가지고 그걸 불려 가지고 그래 이제 나니까 이제 뿌리가 싹이 나 뿌리가 나는데 그걸 이제 예, 이런 봄에 논을 이렇게 장만해 가지고 해갖다 이렇게 막 갖다 버리더라고 내가 볼 때는 야, 저 아까운 걸 왜 저라도 버리냐?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난데 이제 들로 이렇게 따라 늘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파란 게 올랐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싹이 나 올라왔는데 소위 말하는 이게 뭐예요? 모짜리 아십니까? 그걸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뽑아가지고 예, 논을 막 장만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모내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모내기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되니까 거기 이제 커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배알이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걸 보시 나락이라 그러는구나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뭐 이쪽에는 농사지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농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런 봄이 되면 그렇게 벼도 갖다가 땅에다가 뿌리고 콩도 심고 모든 곡식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땅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땅에 버려졌던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거기에다가 이제 농부가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땀을 흘리고 가꾸어서 이게 이제 이 가을쯤 되면 몇 달이 지나면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이렇게 열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벼를 심으면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그 합천 골짝 동네에는 벼를 심으면 일조군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 벼 아래 섬을 잘 안 짓는 벼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벼를 심으면 이 알이 평균적으로 90개에서 100개를 잘 넘는 벼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농부들이 막 거름을 좀 내고 막 이렇게 막 가꾸면 한 110개에서 이런 정도로 넘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록하는 게 나왔었어요. 압니까? 아, 잘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비록을 만들어가 요소도 나오고 이렇게 질소 비록 나왔는데 그걸 이제 농사질 할 때 수확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15개, 120개 이렇게까지 열렸었어요. 그래 해도 배알 하나를 땅에 버렸는데 120개를 얻었잖아요. 엄청난 유익이잖아요. 그래 해도 이제 곡식을 다 거둬들이면 식구들이 못 먹고 살았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논 너마지가 있으면 논 너마지기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마지기가 200평이에요. 그러면 800평이에요. 그러면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부자라 그랬어요. 전라도 가보니까 그는 논이 보통 뭐 이렇게 한 20마지기 이렇게 해도 가난하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갑부예요, 그러면. 그래 농사를 지어도 일곱, 여덟 식구들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되게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통일배라는 게 나왔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 통일배는 배알이 160개씩 또 많이는 170개, 80개 이렇게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쌀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지금은 보리밥을 취미로 먹어야 될 겁니다. 지금 보리밥을 그냥 아무 데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어떤 거 이제 건강식품으로 먹잖아요. 전 어릴 때 주로 이제 보리밥에다가 칡뿌리에다가 산에 가서 이제 도라지 캐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도토리 주워 먹고 이래 살다 보니까 지금 건강해요. 알고 보니까 좋은 거는 다 먹었더라고요. 그 농부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그 이제 씨앗을 남겨두었다가 땅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씨앗을 땅에다가 버렸을 때 이 씨앗은 절대로 죽지 않고 싹이 나서 자라서 가을이 되면 그 한 알의 배알이 100개에서 적게는 90개, 많게는 110개라는 배알을 농부에다가 다시 돌려주는 그 법칙을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놓고 시간도 투자하고 정성도 드리고 막 땀을 흘려서 갔고요.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그것은 이 씨앗이 반드시 죽지 않고 싹이 나서 다시 나에게 열매를 돌려준다는 법칙을 모른다면 그 일을 못할 거예요. 그 당시는 진짜 어렵고 가난하게 살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도시 어느 곳에 살던 농부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는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우리 마음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 이 생명을 가진 씨앗과 땅과 연결이 될 때 이 씨앗은 한 알 그대로 있지 않고 이 씨앗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올라와서 열매를 돌려주는 것처럼 자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져요. 자, 그 법칙을 저녁에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여호람과 마음을 같이 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 이곳에 수양이로 오시기 위해서 이제 뭐 짐도 챙기시고 침낭도 챙기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세면 도구도 챙기시고 준비해 오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수양이 처음 오신 분들은 짐이 좀 많을 거고 여러 번 와 보신 분들은 짐이 아주 간단해요. 그냥 가방 하나 딸랑딸랑딸랑 메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은 여름이니까 아이고 나는 뭐 잘 때 안 덮어도 된다 그러고 이제 그냥 오셔가지고 이제 그냥 아무 데나 이제 카페트 깔고 그러고 주무신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수양이를 하도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짐이 아주 적어요. 그냥 가방 하나 딱 메고 왔어요. 왜냐하면 하도 다니다 보니까 이 이런 어떤 여건 속에서 예, 살아가는 방법이 터득이 돼요. 그렇죠? 예, 벌써 어느 자리 사면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리가 다 많았죠? 예,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처음 오신 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막 어디에 막 그 이민 가는 것처럼 가방을 이렇게 싹 갖고 오시잖아요. 그래 와보시면 이제 아 다음에 올 때는 짐을 많이 줄여요. 그래 이 전쟁을 치르는 이 왕이 대충 해가지고 전쟁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제 쳐들어가서 그 왕을 굴복을 시켜서 어떻게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데 그걸 놓고 이제 여로함과 여호사밧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논을 할 때 이제 뭐 전술도 짤 것이고 군사도 모을 거고 병거도 모을 거고 군량미도 모을 거고 거기에 필요한 많은 병거들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기병들도 모으고 또 이제 거기에 전쟁을 올라갈 때 길이 어떤 험한데 거기는 물이 없다 물을 얼마나 준비해야 된다 하고 이제 막 거의 이제 뭐 완벽하게 준비 안 하겠습니까? 아마 그냥 들놀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 있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여유 있게 했던 여분으로 이렇게 막 챙기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또 의논하고 또 챙겨보고 이래 해가지고 이제 그럼 어느 길로 올라가게 좋겠냐? 그래서 이제 그 모압을 가려고 보니까 이 에돔 광야 길로 가는 게 가장 아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에돔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또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그 왕을 끌어들여서 이제 세 왕이 이제 합작을 한 거죠. 합동작전을 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출발을 했단 말입니다. 출발을 해서 이들이 이제 쫙 진행해 가다가 에돔 광야를 들어와서 7일째가 되었는데 이들이 준비한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물이 바닥에 났어요. 오늘 읽었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일째 물이 바닥에 났어 물이 없는 일로에 나여 여기에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모든 사람에게 얼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문제가 딱 찾아왔단 말입니다. 자, 전쟁도 해보도 못하고 그리고 모압 나라에 가보도 못하고 가는 길목에서 지금 이런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이 일 앞에 이 왕들이 마음이 기쁘겠어요? 이야 감사하다. 물이 바닥나게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 같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만은 좀 저는 좀 특별한 삶을 살은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오직 먹고 사는 게 주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출세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뭘까? 가난하고 그 다음에 가진 거 없고 빼기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교를 이 대학교를 가서 졸업을 해야만 그래도 이 사회라는 곳에 나와서 좀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져서 처음에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안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도 해비를 냈어요. 아십니까? 해비를 냈어요. 그걸 낼 만한 그 돈을 낼 만한 이 재력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가끔 가다가 뭐 이제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사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크레용을 찬다, 이거는 막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많이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돈 없이 학교를 다니는 방법이 없는가 하다 보니까 그 길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운동을 잘 해가지고 그 이제 특기생이 되면 학교에서 다 전면을 회비도 안 내고 다 지원해주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특혜가 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끌어안으려고 그때부터 이제 소위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직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딱 잡아서 갔는데, 그래,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이제 뭐 승수장구를 해서 이렇게 불려가다가, 어느 날 운동을 하다가, 그냥 뭐 늘상 있는 일이에요. 늘상. 운동하다 보면 막 몸싸움도 하고 부딪히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냥 막 인대도 다치고 이런 일은 늘상 있는 일인데, 그날도 이렇게 하다가 딱 공중에서 두 사람이 탁 부딪혔는데 떨어지다가 어찌된지 모르겠지만 그다음부터 기억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허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병신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길로 제가 살아왔던 삶을 접어야 했었어요. 이게 이제 몸이 재산인데, 그러면서 진짜 막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비관을 하고 좌절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엎친 데 겹친 식으로 또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진 병이 폐결핵을 얻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너무 이제 어떤 기대거나 의지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런 어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 혈육이잖아요. 형제지간이었단 말입니다. 저희 집안은 10남이었어요. 10남에. 10명이었단 말입니다. 형제지간이. 아들이 6명, 딸이 4명이었는데 제가 그 중에 막내였어요. 저희 형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23살인가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몸을 가지고 도움을 얻어보려고 막 이제 누님 집으로, 형님 집으로, 이렇게 이제 막 부산으로, 대구로, 서울로 다니면서 이렇게 막 도와달라고 이제 갔어요. 근데 다 집집마다 가서 다 외면을 당했단 말입니다. 들어오지 마라. 도련님, 오지 마세요. 우리 아들 폐결핵 걸립니다. 그때마다 이 결핵은 굉장히 무서웠었습니다. 그래서 문전박대를 받고 문전박대를 받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온 것이 고향집이었어요. 노어머니가 계셨는데 거기 왔는데, 거기서 와 있다가 어느 날 형수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 물론 이제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이제 막 이렇게 반강제 타의 반 본의 반 해서 이렇게 집을 나왔어요. 갈 데가 없어서 요즘 말하면 노숙자죠. 길바닥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잠을 자기도 하고 너무 추워서 집동 사이에 찾아가서 웅크리고 잠을 자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은 비팔 곳이 없어서 요즘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시골에 가면 이 동네에 사람들이 죽으면 상여를 메고 가기 위해서 그 상여를 두는 집이 있어요. 그런 거 잘 모르죠? 예, 그 꽃가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타면 참 좋은 거예요. 예. 그 저는 미리 가서 탔어요. 그 밑에 가서. 그래서 명이 길어요. 지금도. 그래 거기 가서 이제 웅크리고 막 잠을 잔 적도 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인생이 막 진짜 막 밑바닥까지 갔죠. 먹을 게 없어서 허기진배를 지고 이틀을 굶고 사흘을 굶고 나흘을 굶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러던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미친놈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먹을 걸 달라고 막 그렇게 애원을 하고 구구를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그러다가 그때 나에게 손을 내미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을 따라서 제가 처음으로 간 곳이 이 선교에 속해 있는 교회였었어요. 희진아, 너 나 따라 교회 가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거부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냥 내가 왜 갔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갔어요. 가서 예배를 참석하고 그때 거기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교회도 아니었어요. 시골 마구간이 있는 그 이 방인데 그 마구간을 헐고 벽을 헐어가지고 이제 방하고 그 이제 부엌 쪽을 막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 서너 평 될까? 한 세 평째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조그마한 방이었었어요. 방 두 개를 시골에 방 커봐야 뭐 아홉 자 방이잖아요. 그 방은 그냥 뭐 이 마구간 옆에 붙어 있는 방이니까 한 뭐 방도 조그만했어요. 그걸 이제 터가지고 벽을 막을 게 없으니까 벽에다 그냥 대충 이렇게 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늙은 할매들, 늙은 아저씨들, 그 다음에 중년 아줌마들 이런 분들이 쭉 앉아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전도사가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 전한 것도 아니고 거기 앉아계시는 제 집안 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악곡병 처음으로 복음을 구원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손을 쓴 모친님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붙잡고 막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신기한 것은 그 다음 일이었어요. 구원을 받고 났는데 제가 뭐 성경을 압니까? 교회를 다녀봤습니까? 말씀을 압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는 더군다나 만나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냥 성경을 듣는데 그 이야기를 제 마음에서 부정하거나 거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듣고 그냥 받아들여줬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게 일어난 일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내가 난생 처음으로 성경책을 손에 들고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다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처음으로 제가 기도 같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가르쳐드릴까요? 눈 뻣뻣이 뜨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저도 고쳐주세요. 이게 이제 제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보다가 의문스럽고 이해가 안 가면 찾아가서 묻고 또 질문하고 듣고 묻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몇 년을 거기서 지냈어요. 집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집을 줬어요. 그러고 이불도 주고 누가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그리고 겨울에 그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나무도 주고 그렇게 나무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길을 열어줬어요. 그 진짜 내 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편하고 포근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주는 쌀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보대에 담아놨는데 벌레가 생길 만큼 쌀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필요한 부분만큼은 계속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자,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이 왕이 모압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왕의 지혜와 이 왕의 경험과 이 왕이 갖고 있는 개인의 어떤 사상과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여호람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혜와 또 에돔 왕의 지혜를 다 동원을 해서 준비해서 진행해가는 이 전쟁의 길목에 이들이 풀어낼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딱 찾아왔었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예수님을 만났던 내 나이가 26살 때 만났습니다. 26년이란 살아왔던 지난해 삶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몸을 다치고 병이 들어서 버려져서 길바닥에 딱 앉았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보고 듣고 배웠던 어떤 것으로도 내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절망적인 일이었고 아무 대항할 수 없이 찾아오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내 앞에 딱 펼쳐져 있었어요. 그걸 제가 싫어도 받아들여야 했고 그걸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딱 왔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그거 말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을 때마다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런 수단으로 넘어가고 피해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배워서 나름대로 26살 때까지 견뎌왔지만은 그 앞에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뻔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죽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생이 끝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막 어렵게 오늘은 이 집동 사이 내일은 저 상녀 집을 누비고 살다가 이래저래 들판으로 산으로 다니면서 먹을 걸 주워 먹다가 언젠가는 쓰러져 죽겠지. 그게 제가 보았던 제 세계였어요. 그 앞에 제가 배웠던 운동이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문이나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것도 저를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운명처럼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었어요. 그러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아무 힘없이 따라가서 그냥 들었는데, 그리고 전해준 말씀을 그냥 듣고 마음에 받았는데, 신기한 거는 그때부터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이 왕이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9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줄 먹일 물이 없는지라. 10절 이스라엘 왕이 그러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자, 이 성경에 보니까 세 왕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기에 에돔 왕은 이야기는 아예 성경에 안 나옵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왕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내가 죽는지 사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여우람이라는 왕은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딱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사람이 어려우면 누굴 원망합니까? 저는 진짜 원망을 많이 했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못난 걸 비관하고 없는 걸 비관하고 그런 인생을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은 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잘 되면 안 그런데 어렵고 힘들면 전부 다 원망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왕이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여호사밧 왕은 이 문제를 놓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자, 이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찾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호람과 만나서 의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도 없었어요. 필요도 없었어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이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26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내 주변에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부분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위의 형님이 옛날에 죽을 병이 걸려서 그 정말 어렵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 병 간호를 하다가 8년이 됐을 거다. 만 7년이 됐는데 거의 안 되니까 갖다 버렸어요. 니아카에 실어다가 갖다 버려버렸어요. 나를 쫓아냈던 그 형수님이.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분이 합병이 와서 7가지 병이 왔었는데 버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손을 쓴 모친님이 교회 안에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 금빈교회를 데려와서 마지막 죽어가는 동생에게 복음이나 전해서 천국을 보내려고 가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고 말씀 전해주면서 이 형님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신기한 거는 그 형님이 구원을 받고 나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한 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본 적이 없는 분이 구원을 받고 어느 날 일어나 앉았어요. 그러고 1년이 채 안 돼서 그 발로 일어서서 걷기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병이 나아서 이 선교학교에 와서 이기생으로 들어와서 복음의 일을 하다가 미국가 살다가 세상을 떠나지 있게 됐습니다. 그분이 구원받고 전도사가 되어서 제가 서울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에 찾아와서 희진아 교회 가자. 됐다. 너 같은 병신이가 내가 왜 가냐. 이러면서 막 싸웠던 저였어요. 그러고 오면 물 갖다 이렇게 부숴가지고 막 쫓아내고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났죠.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이놈은 안 되겠다. 좋게 말하고는 말 안 넣는다. 천사야 뿌라뿌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는 알아요. 천사가 뿌랐어요. 뭘? 허리를 뿌라뿌라. 그래가지고 허리가 딱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을 줄 믿었는데 안 찾으니까 안 되겠다. 하나 더 줘라. 그래서 이제 계륵이 온 거예요. 그래도 안 돌이키니까 쫓아내보라. 예. 쫓겨나도 안 가니까. 자, 아무도 먹을 거 못 주게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열흘을 굶어봤어요. 열흘을. 창자가 달라붙는 고통이 오더라고요. 한번 굶어보실래요? 네. 저 굶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갈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서 제 발로 내 발로 내가 교회를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떤 것도 거부할 것이 없어지니까 그냥 말씀이 그냥 술술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마른 땅에 비가 와서 물이 팍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잘 몰라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전도사가 되어서도 저를 쫓아냈던 그분을 향하여 한을 맺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진주에서 사역하고 있으면서 성경을 보다가 이게 풀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으로 연결해 주려고 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주시려고 당신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자, 여기에 이들이 전쟁하러 갈 때 일어난 이 사건 이해가 됩니까? 이들이 전쟁을 장난하러 갔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 되면은 정보가 있고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길이 어떤지 거기 가다 보면 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물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지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다 파악해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양을 준비해서 갔을 텐데 모르겠어요. 군사들이 전부 다 소금을 먹어가지고 짜서 물을 막 퍼마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이들의 물을 바닥을 내버렸어요. 물통을 다 빵꾸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그들이 준비한 병거도 의미가 없고 전술도 의미가 없고 군사도 의미가 없고 활도 의미고 칼도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생각이 못 쓰잖아요. 완벽하게 군량미를 준비하고 그렇게 훈련된 군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물이 없어 죽음이 눈앞에 놓이는데 그걸 뭐다 써먹겠습니까? 운동 잘하면 뭐합니까? 병신 됐는데. 안 그래요? 이끌어줄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병신 됐는데.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이 준비한 것을 그 광야에서 딱 종지부를 찍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래서 소개된 분이 엘리야의 종으로 있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소개됐어요. 자, 거기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자, 12절은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자,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 저에게 있도다. 자,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에게 있다. 누구? 엘리사에게 있다. 자, 여기에 하나님에게 물을 마는 종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소개된 분이 이 엘리사가 소개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만나보도 안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 여호사밧을 향하여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이 왕들이 이 엘리사를 앞에 갔어요. 자, 엘리사가 이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16절을 찾아볼게요. 자, 16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이 엘리사가 당신을 찾아온 여호사밧 왕과 그들에게 해준 말씀이 누구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자, 그 광야에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왜 파는데? 물이 없는데 왜 파 그걸? 삼다수를 주든지, 응? 물을 줘야지. 그걸 왜 파? 개천을 파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요. 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다. 하나님이 개천 파라고 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이 골짜기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느냐. 이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자,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는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경험이나 이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여호사밧 왕은 거기에 그대로 개천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다음날 물이 채워졌고 이 문제는 끝이 납니다. 죽어야 했던 수많은 병사들이 물을 먹고 살 뿐더러 전쟁은 손안 되고 그 전쟁을 모압을 그대로 점령을 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에서 전반부 이야기는 여호사밧인 이 왕이 한 일이에요. 맞죠? 자, 여기서 내가 한 인생의 삶, 신앙,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나를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을 광야에 몰아다가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삶은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망할 것처럼 보이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될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을 그대로 받아 했을 때 일어난 결과는 죽음이 아니고 살고 복을 받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나름대로의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연구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기 있는 이야기처럼 저처럼 짧은 시간에 인생을 실패하고 죽음을 만나보진 않았겠지만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며 크든 적든 인생의 실패도 경험해 보셨을 거고 안 되는 것도 경험해 보셨을 거고 어려움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나름대로 피하고 피하지만 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그림을 그린다면 태어나서 26년의 인생을 살면서 살아왔던 제 삶, 나름대로는 꿈이 있었고 나름대로는 포부가 있었고 나름대로는 길이 있었고 방법이 있었습니다. 진짜 누말마따나 성수장구였어요. 저에게 운동을 가르쳐주던 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의 권위가 있는 1인자였었어요. 그런 분을 만나서 그 밑에 훈련받기는 진짜 힘드는데 그래서 앞길이 탁 어떻게 보면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병신인데. 안 그래요? 그러면 뭐합니까? 허리 부러져 병신돼버렸는데. 신무기 있으면 뭐합니까? 써보도 뭐도 강냐 죽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광야를 주어서 거기서 인생을 끝을 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이것만큼 완벽하고 정확한 길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본 결과 죄송합니다. 살아본 결과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안에 들어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 8년, 7년 좀 더 된 것 같네요. 제 아내가 암이 걸려서 죽음 앞에 딱 섰었습니다. 그러고 수술을 했는데 1년 만에 또다시 재발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고 있던 성경책을 베개에다 집어던졌어요. 나는 이런 일이 내 생에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구원을 받고 진짜 주님 앞에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종만 바라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 온 선물은 암이라는 병이 걸려서 누워있는 제 아내였어요. 제가 주서들은 상식으로는 죽는다는 거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그 병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던지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막 달라들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저주가 와야 합니까? 내가 무할 잘못했는데 막 이러고 달라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앞에 있는 성경책은 벽에 박혀서 방바닥에 처박혀서 뒹굴고 있는데 그때 내 마음에 제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말씀도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외웠던 말씀도 아니고 그냥 읽으면서 지나갔던 말씀인데 그 말씀 하나가 제게 찾아왔었어요.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니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구하면 내가 만나지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지리니 내가 쫓아보냈던 데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뭐? 재앙이 아니라고요. 이러고 달라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않으면 뭐가 재앙인데? 이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기하게도 그 말씀처럼 내 마음에는 그 말씀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암이라는 이 병균이 제 아내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잡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도 잡아줬고 제 아내의 마음을 잡아주면서 그 암을 이겼어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말씀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자, 이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가 전해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계층을 판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계층 팔 때 어떤 마음으로 팠다는 말은 없어요. 말씀에서 계층을 파라고 했을 때 팠어요. 두들거리며 팠는지 욕하며 팠는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막 원망하며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천을 팠을 때 거기 하나님은 물을 채워주셨고 약속대로 물을 주셨고 그들은 살아났어요.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고린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 사람 아담은 산령이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러 왔습니다. 살리는 영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졌든 어떤 생각을 가졌든 어떤 불신을 가졌든 그거는 우리 마음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이 말씀과 연결만 되면 말씀은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 마음을 끌어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엘리사가 전해주는 그 말씀에 지금까지는 자기 생계가 자기가 살아왔던 그가 말씀 앞에 자기를 던져서 갔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봤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그 세계로 이끌어가고 싶어요. 왜? 왜 이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합니까? 왜 거기를 막고 죽음을 주고 문제를 줘야 합니까? 그렇게 가면 망하니까 안 되니까 죽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붙잡아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이끌어주고 싶고 그에게 생명으로 승리의 세계로 인도해주고 싶으셔서 그 길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왕은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를 믿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야. 너 망해. 그럼 너 죽어. 너만 죽는 게 아니야. 다 죽어. 왕은 몰랐죠. 언제 광야의 물이 없는 죽음 앞에서야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때 자기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종을 찾아가고 그 음성을 따라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이사야 40장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0장 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대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자,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나 박이시를 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26년 동안 저는 그렇게 저를 철두철미하게 믿고 저를 관리하고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정말 되었어요. 그렇게요. 눈앞에 내가 원하는 화려한 장면이 펼쳐진 직전이었거든요. 내 계산에 병신이 된다는 계산을 넣어둔 적이 없었어요. 내 계산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계산이 없는 일이 제 앞에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내가 희진이한테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희진이 육체는 풀이라고 이야기해라. 소망스럽습니까? 풀이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화려한 세계는 꽃과 같다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없어진다. 그 풀이 꽃이 견디고 있는 것도 지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나마 있다고 가르쳐줘라. 나는 그냥 땅에서 싹이 나서 풀이 자라고 꽃이 피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걸 누가 잡고 있어요? 누가? 여기 보세요.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럼 이 지구상에 있는 만물 하나도 하나님 다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놓아버리면 시들고 떨어져 없어질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희진이라고 가르쳐줘라. 왜 내가 이걸 진작 몰랐을까? 정말 내가 나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여호사밧 왕이 처음부터 자기가 하는 일이 이렇게 죽고 망할 걸 알았더라면 여호람과 의논을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안 살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이야기해 줘라.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져 없어지지만 말씀은 영영이 있다고 이야기해 줘라. 저는 그 말 하나님을 버리고 인생을 그래 살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끌어주고 너를 잡고 있다는 그걸 하나 깨우쳐주고 싶으셔서 인생을 그렇게 저를 철두철미하게 막아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제 인생이더라. 그럼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고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런 풀 같은 내 인생을 당신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 생명을 주어서, 이 생명을 주어서 죽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나를 버릴 만도 한데 안 버리고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 몇 군데 더 찾아볼게요. 자, 하나만 더 찾읍시다. 41장 말씀을 하나 볼게요. 6절부터 한번, 죄송합니다. 41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죠. 이는 나 여호와의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자, 이 성경에 보면요.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자, 땅끝. 제가 사는 강주 쪽에 내려가면 그쪽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은요 해남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거기 가면 땅끝 마을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나를 붙잡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 땅끝 마을이 나오는데, 땅끝은 뭐 지구 바다하고 만난 데가 땅끝이죠. 그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더라고요.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땅끝은 여러분과 내가 육신의 행질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붙들어야 하느냐? 그리고 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 주셔야 하느냐? 그리고 나하고 싸우던 자들을 싸워줘야 하느냐? 이 여호사밧 앞에 쌓여 있는 싸움은 무리 없는 죽음의 문제를 이들은 싸울 대책이 없는 거예요. 모압을 칠 수 있는 걸 완벽하게 준비했지만은 이들에게 쳐들어오는 무리 없는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무리 없는 죽음 앞에 있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길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자 너와 싸우던 자들을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을 수욕을 당할 것이다. 너와 다른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며 허무 멸망할 것이다. 내가 싸워줄게. 왜 잡아야 하시느냐? 왜 나를 그렇게 붙들고 잡아주시고 나 문제를 싸워주셔야 하느냐? 여호사밧 왕은 물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벗어나는 알아. 안 되잖아. 네 힘으로 안 되잖아. 네 지혜로 안 되지. 이제 나 믿어.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걸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왜 우리를 붙잡아야 하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올바른 길로 갔다고 되어 있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 행하여 잘못되게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간다. 놔두면 어느 누구도 틀린 길로 가지 올바른 길로 안 가요. 이들은 지혜를 구하고 다 모았지만 그들이 하는 길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해 내 삶은 그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놔두면 망하고 죽고 병들고 끝난 인생을 사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당신이 잡으셨어. 다시는 갯길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멸망으로 안 가기 위해서 당신은 다시는 죽음이 아닌 저주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이 있는 이 세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당신이 나를 잡으셔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개 3장에 하나님 없이 사는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고 저주를 받고 죽음으로 가야 하는 인생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잡아주니까 당신의 형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인생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이 이끌려가는 동안에 그 길에는 어렵고 죽음과 문제가 있지만 그걸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왜? 왜 그분이 나를 도와줘야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마음, 틀렸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여기서 여호사밧 왕이 자기 뜻과 생각을 버려야 했던 것처럼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에스겔 3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에스겔 36장 24절 찾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갔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에게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 인간의 오름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져 있는 인격체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모양의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의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새 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호사밧은 자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넣어서 그 마음으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신을 당신을 두었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잡으시고 내 안에 없는 주의 마음을 넣어줬어.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어. 그 마음을 따라 개천을 파고 그 마음을 따라 갔을 때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손을 대고 내 지혜로 했을 때는 되는 것마다 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서 갈 때는 안 될 것처럼 보고 망할 것처럼 보고 그거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채워지고 전쟁을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오셨어. 내게 있는 굳은 마음,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되어졌던 이 마음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서 그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이 세계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얼음도 주시고 문제도 주고 아픔도 주고 질병도 주었어. 왜? 하나님을 찾게 하실래. 당신이 없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어. 야, 너 내 말 좀 들어봐라. 너 나한테 한번 와봐라. 네가 하는 거 안 되잖아. 봐라, 이 성경에 봐라. 이 왕이 자기 간 거 다 안 됐잖아. 근데 내 말을 듣고 하니까 되잖아. 너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정말 여러분, 이 왕이 여호사밧의 이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종을 통해서 받아들였을 때 그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따라 개천을 팠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곳에 있는 동안에 이제 여러분의 오름도 잠시 좀 내려놓고 여기서 들리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진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 마음을 분명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든 믿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돌아가는 그 복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